제53장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직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주님은 첫 번째 오심으로 육신이 되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후 부활 승천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관리자요 중보로서 우리의 일을 처리하실 뿐 아니라 그분은 다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구약은 주님이 다시 오신 후에는 땅에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 여러 곳에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의 다시 오심을 알려줍니다. 주님 자신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서는 주님이 들리워져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그곳에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선포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올 때 주님은 오셨고 또한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성령은 이미 강림하셨고 사도들은 대부분 이미 죽었으며 거룩한 성은 훼파당하고 오직 요한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성도들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구절로부터 우리는 주님이 첫 번째로 오셨을 뿐 아니라 다시 두 번째로 오실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매주일 저녁 우리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의 분부에 따른 것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영광 안에서의 기다림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매번 떡을 떼며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곧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다시 오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십자가의 사실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나 모든 죄의 역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믿는 이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죄의 문제와 죄의 역사가 종결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 주의 다시 오심은 죄의 종결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로 주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있게 하는 많은 간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태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보았으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 믿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성경 구절을 그들에게 읽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가령 당신의 주인이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가 7월 1일에 당신이 있는 이곳에 오겠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편지에다 잘 알았습니다 하면 끝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그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합당한 태도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호기심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마땅히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기다리는 태도가 없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거기서 여전히 모든 일을 하나 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며 주님이 오실 때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며 그에게 묻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기다릴 때 동료를 때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충성스럽게 섬기며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때라도 그분이 다시 오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징조는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섯 가지의 큰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로마 천주교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는 교회에 관한 것이고 네 번째는 세상에 관한 것이며 다섯 번째는 일반적인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에 관한 징조는 거의 온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으며 1948년에 유대인은 그곳에서 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유대인이 망국한 지 이미 2600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거의 부흥할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부터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부흥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한 날마다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초신자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찰하는 것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별개의 일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에서 그곳에 믿는 이들은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이켰으며 우리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밝히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주님을 믿은 후 주님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음을 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은 예언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지를 고찰하고 연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은 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태도가 바뀔 때 비로소 올바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행하는 것, 소유한 것이 모두 여전히 땅에 있게 됩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은 하늘의 새 창조를 얻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행함과 소유가 하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책을 쓰고 학설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며 기름부음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의 일생의 목표여야 하며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곧 그의 생활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는 터가 있는 성을 만졌으므로 땅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갖지 않으며 모든 것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안에 둘 것입니다. 내 일생에서 바버 자매가 나에게 준 인상은 매우 깊은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많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며 D.M. 펜톤 등은 예언을 고찰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다만 바버 자매만이 진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아주 뜻밖의 큰 일입니다. 내가 한 번은 그녀가 있는 곳에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곧 섣달 금음날 밤을 맞았는데 그녀는 기도하기를 주님, 당신이 오신다면 오늘이 오실 때입니다. 내년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은 앞으로 있을 교회의 봉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는이가 만약 조심하지 않아 주님의 다시 오심 외에 그것을 대체하는 두 번째 어떤 일을 갖게 된다면 곧 타락한 것입니다. 한 번은 바버 자매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찬송가를 한 편 썼습니다. 한 글자를 내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녀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산보하다가 한 모퉁이에 이르렀는데 그때 그녀가 내게 말하기를 주님은 날이 갈수록 가까이 오신다. 아마 저기 모퉁이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곧 여기에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무엇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온 일생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 땅에서의 매일의 생활은 곧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두 번 오심.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은 성육신 되셔서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들로 죄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갖게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이로 인하여 생명의 능력을 얻으나 일반적인 능력에 불과하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얻은 생명은 해방된 생명일 뿐으로 죄의 자체의 생명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체는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은 우리로 해방된 사람, 곧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죄가 여전히 존재함을 봅니다. 마치 주님의 이런 구속 방법이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도적대의 손에 떨어졌다면 주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은 그를 도적대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의 능력에서 벗어난 것은 도적대의 손에서 벗어난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적대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곧 오셔서 도적대를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의 구원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환경 가운데서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은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죄를 소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해에서 어떤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해 반박하여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한 범죄할 수 있다. 마치 탄광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검은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는 곧 그러나 당신은 잊지 마십시오. 바닷물이 비록 짜지만 바다 속의 고기는 오히려 신선하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은 물고기를 짜지 않게 하고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은 바닷물 또한 짜지 않게 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세상 또한 구원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은 생명의 문제를 처리했으며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은 환경을 처리하십니다. 오늘 여기 그분의 첫 번째 오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에 부합되는 새로운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은 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 우리 몸의 생명도 죽지 않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오셨으나 우리 몸에는 여전히 약함이 있고 이것은 우리 몸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그분의 두 번째 오심으로 우리의 몸이 구원을 얻을 것이며 모든 약함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안에서는 승리하지만 밖의 환경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밖의 환경은 마치 소돔과 같습니다. 롯은 비록 의인이지만 그가 소돔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죄는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죄의 가증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환경은 구원될 것이며 우리 몸 또한 구원되므로 사망이 우리 몸에서 나갈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약함이 없고 가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여기서 주님의 오심을 앙망합니다. 압박받는 사람들은 더욱 주님의 속히 오심을 생각합니다. 죄악을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주님의 오심을 소망합니다. 사방의 상황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죄와 사망이 끝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단 또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단의 능력은 여전히 이 땅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은 우리로 사단의 능력을 이기게 하며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사단의 능력을 끝내므로 환경 안의 죄와 몸에 사망 또한 끝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과 찬미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나머지 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하여 오히려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다만 개인적인 복음을 전할 뿐 사회적인 복음은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개인적인 복음을 믿고 또한 사회적인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곧 사회적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더러 사회적인 일을 주의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사회를 공급하나 우리는 사회로 생명을 만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사회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세상 사람은 안에서 구원 얻을 뿐 아니라 밖으로도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은 다만 개인으로 구원을 얻게 했지만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사회 또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일을 하며 기타 다른 사람은 사회적인 일을 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개선하지 않으며 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해결될 세상의 어려움들. 첫째, 불공평. 세상에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고 다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해결될 많은 기본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다시 오심은 세상의 불공평을 해결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압박을 가하고 어떤 사람은 압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취하고 어떤 사람은 착취를 당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불공평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불공평합니다. 역사에서 많은 때 압박받은 사람들은 참다 못해 골기하여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황제가 되었을 때 그들 역시 사람을 압제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서 주님은 장래에 세상에는 공평과 공의가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실 일입니다. 둘째, 전쟁. 두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전쟁은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역사 이래 이 세상에는 오직 268년 동안만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내전과 국제전쟁으로 나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지금 여전히 3차 대전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크고 작은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전쟁은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인류의 무궁한 욕망의 결과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 후 모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회의 구원입니다. 셋째, 질병.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질병은 치료될 것이며 또한 다시는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병으로 가득하여 과학계는 약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약이 증가한 만큼 병도 증가됩니다. 많은 세균은 면역으로 인하여 내성이 더욱 증가됩니다. 사람은 이러한 세균을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약을 사용하면 치료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병이 재발하여 할 수 없이 다시 치료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이 어떻게 해도 결국 질병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와 신명기의 기록에 의하면 죄와 질병은 아주 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병은 죄를 심판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 후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시킬 것입니다. 장래의 세상에는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넷째, 기근. 네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류의 기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땅으로 사람을 위해 효력을 바라지 않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각종 채소 또한 자연스럽게 생산되지 않고 가시와 질려 등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무릇 사람에게 유익되는 것은 자라지 않고 해로운 것이 오히려 잘 자랍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날 기근은 일반적인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사용하여 비료를 줄지라도 풍성한 수확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연과 싸워야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해결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때가 되면 사막에서 강물이 흐르고 땅은 들풀이 자라지 못하고 심지 않은 것은 자라지 않으며 사람은 더 이상 자연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교육 문제. 다섯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도록 가르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의 죄악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섯째, 범죄의 장소. 여섯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사람이 범죄하도록 돕는 모든 장소를 정리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 범죄의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소는 특히 사람으로 범죄케 합니다. 예를 들어 기생집, 아편 파는 집, 극장, 댄스홀 등은 사람으로 범죄하도록 돕습니다. 도시에는 돈 있는 사람이 많고 범죄의 기간 또한 특별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로 범죄케 하는 각종 기구와 장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일곱째, 만물이 고난받음. 일곱째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물이 구속함을 얻을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부분의 생물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동물이든 하등동물이든 모든 동물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호랑이와 사람의 화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자 또한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이전 사람들은 더욱 그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가축 또한 이러합니다. 그들은 모두 고난으로 탄식하며 구속받을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만물의 탄식은 곧 그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과 8절에서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사이에 해나 상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주만물의 대해방이자 대구원입니다. 여덟째, 지상의 정권. 여덟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땅의 모든 정권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권세를 잡을 때마다 사람들은 전혀 공평하거나 공의로울 수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어느 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정치로 사람을 압박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이 땅은 공의와 공평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 없다면 구원은 불완전하게 됨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불공평과 불의가 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이 있으며 큰 자가 작은 자를 기만하는 것이 있음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자마자 이런 소극적인 일들은 모두 끝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태도와 책임.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마땅히 일종의 합당한 생활과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결코 소위 그들의 복음에 함께 참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는 생명이지 물질적인 만족이나 심리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이 믿는 이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의 사역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른바 사회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구속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함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소망하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 잃어버린 사람으로 구원 얻게 하는 위임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합당한 사람으로서 힘을 다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이 있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아직 성육신 되시기 전 곧 첫 번째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서 죄인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오신 후로 모든 믿는 이는 다 의인이 되었지만 죄인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우리는 의인일 뿐 아니라 의로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신자에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여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기타 다른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두 해결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각종 이상과 징조들은 우리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